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주님 채우소서.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와 구약 역대 지하입니다.
10장 나 바울은 부드럽고 너그러우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는 약하나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줄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내가 다시 가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대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처럼 속되게 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과는 다른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의 무기는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그 무기로 인간적인 논쟁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장애가 되는 온갖 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나면 우리는 그때까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앞의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도 자기 못지않게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대하여 내가 좀 지나칠 정도로 자랑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이 좀 지나쳤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편지들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편지는 힘이 있고 감동적이다. 그러나 그를 직접 대해보면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보여주는 행동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내세우는 사람들 축에 끼어들거나 그들과 견주어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잣대로 하여 스스로 재고 자신들을 표준으로 삼아 거기에 스스로를 견주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가 한 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맨 처음 그 먼 곳까지 여러분을 찾아간 사람들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 넘게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여러분이 도시 너머에 있는 지역에 가서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자랑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십시오.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in my soul, just to know that His grace reaches me. Was offered at Calvary for everyone. Greatest of treasures, and it's mine to die. Though my sins were as scarlet, He has washed them away. His grace reaches me, and will last through eternity. Now I'm under His control, and I'm happy in my soul. Just to know.
역대치하 제19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사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 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오.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라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오.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 책임을 질 것이오.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산성이여 오라 할 시험에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너의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오게가침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때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시대건 모자라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빈궁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쏟아지지만은 언젠가 그 은혜도 닫힐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닫히지 않고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마지막 때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둔다면 은혜를 함부로 받지 않고 또 헛되이 받지 않고 가치 없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에 늘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생의 가치를 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은혜가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각자의 자세와 책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꽃 같은 은혜가 받는 사람에 따라서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귀중한 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은혜로 받고 생명을 생명으로 빛을 빛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아마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그렇게 권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항상 자긍심을 갖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택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대단한 자긍심과 기쁨으로 일하는 것은 그의 서신들마다에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헛된 것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사랑이 양방사랑, 서로가 사랑하면 사랑은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일방사랑, 한쪽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결국 가치를 잃고 맙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헛된 사랑이 되고 마는 거지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은혜 베풀 때에 받아야 됩니다. 물이 나올 때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구원의 날에 하나님은 또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때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 받을 기회를 잃는 것이죠. 이런 은혜로 통해서 오는 구원을 또한 받지 못하면 구원의 날이 오히려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당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고인 거죠. 바울의 인간적인 사람의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이렇게 권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데 헛되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텅 빈, 공허한, 허무 맹랑한, 성과 없는, 유익이 없는, 헛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케노스라는 그리스도가 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는 두려운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 헛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의 잘못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하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과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리 넘치고 넘칠지라도 흘러가 버리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인 거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합니다. 5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령들이 되었다 이런 고백인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유효한 은혜로 사랑으로 받아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8절 하반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자세입니다. 여기 보는 대로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려고 하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 육신적으로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런 것도 기쁘게 감당한다고 하는 고백인 거지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복음이 가는 데마다 이런 분명히 빛이요 생명이 복음이 가는 데지만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런 일들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있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사람들은 어떻게 대항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이고 오해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방을 받지 않게 라는 말이 있는데 모마오마이 비난하다 흠집하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매가 앞에 와가지고 조롱을 받지 않게 하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하다 그런 말로 쓰였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확고부동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참는 인내 마크로디미아라는 그리스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 즉 인내지요. 환난, 육체적인 정신적 영적으로 압박을 받는 체험을 역시 한다고 말했고 궁핍은 역경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상황에 겪는 고통을 얘기하고 고난은 좌절을 강요하는 극한 상황을 비유하는 겁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인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육체에 가해지는 핍박들을 바울은 겪은 것이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고 하는데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스스로 그것을 감당한다고 고백합니다. 6절에서 8절 상반절에 주님의 일꾼들이 지향했던 내적인 자질들로 종으로서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짊어진 것들 그런 것들인데 깨끗함, 영적인 순결이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과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구원에 대한 지식을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인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비함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그의 인간적 유약함을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로 고백하고요. 거짓이 없는 사랑은 위선됨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진리의 말씀은 복음 곧 화해의 복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는데 영광과 욕됨, 존경을 받을 때도 있었고 오해와 비방을 받을 때도 많았으므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러했다고 하는 고백을 바울은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8절 하반절 10절에 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에서 마치 사람들 속이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치이기 때문에 결코 속이는 것은 아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 없는 자 같다는 거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죽이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바울은 내가 매일 죽는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마치 죽어 사는 모습 같은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징계받은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영혼 속에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감격과 기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다른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끼치고 부요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일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암, 질병, 범죄, 전쟁,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죄는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더 큰 시련을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그리스도 피로 정복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또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모든 불의가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죄는 관역을 빗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관역인데 그 관역을 빗나갈 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죄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부도덕입니다. 둘째, 태만이라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죄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도덕의 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사회에서는 허용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것을 가늠할 때 사람의 의견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라인에 놓은 목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생활에 적용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을 좌우할 원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죄 가운데는 명시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있고 어떤 죄는 원리상 금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이 정죄하는 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로마서 1장 19절부터 31절. 방금 열거한 성경 구절에서 부도덕의 죄는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다음 일반적인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위만 정죄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의 생각이 죄라는 점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간음은 행위이지만 그 행위를 일으키는 것은 마음속의 음욕입니다. 다음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때때로 미움이 살인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미움이라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살인이라는 행위가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훔치는 행위도 종종 탐욕 때문에 일어납니다. 남을 비방하는 죄도 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마음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물리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행위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살인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으로 비방하는 사람보다는 마음속으로 시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자신을 해치고 행위로 짓는 죄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결과는 다르지만 죄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몇 가지 죄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자주 정죄하는 것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은 어떤 것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욕구입니다. 이웃이 갖고 있는 차를 욕심낸다면 그것은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 차를 좋아하는 것과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차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은 다릅니다. 마음으로 짓는 또 다른 죄로 정욕을 일으키는 감각적인 욕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오염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짓는 또 다른 죄로는 시기, 원한, 분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을 심각하게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말로 짓는 죄로는 욕설, 비방, 모욕, 거짓말, 자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짓는 혀에 대해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늘 조심함으로써 그 혀를 제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로 짓는 몇 가지 죄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세를 금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법정 맹세까지 금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신성모독을 금지했다는 점은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할 때 가볍게 혹은 경솔하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쓰는 속어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로 이런 혹은 놈이라는 뜻을 가진 지이라는 속어는 예수, 지서스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 지옥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hell, H-E-L-L 이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인 핵이 있습니다. H-E-C-K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말은 남을 할 데가 없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단어들을 우리의 어휘 목록에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강하게 정죄하는 죄 가운데 거짓말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는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의 희고 검은 것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가운데 금지되는 것이 있고 악이 없는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헐뜯는 험담이나 뜬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폄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하지 할 말을 하나니 사람들이 뜬 소문을 퍼뜨리는 이유는 대개가 남을 비방하거나 새로운 것을 말해 우쭐거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하는 말이 당사자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이나 비방도 불필요한 심한 언사나 독설이라는 점에서 서로 비슷합니다. 물론 때로는 상대방을 나무랄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욕설이나 비방의 형태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욕설이나 비방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말이 친절하게 표현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죄에는 행위가 따릅니다. 이 가운데는 간음, 절도, 살인이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만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정죄하는 죄입니다. 불화나 내분이나 속임수 등은 그렇게 심하게 정죄당하진 않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죄를 품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 가운데는 절제가 부족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성경의 원리에 따른다면 정죄당하는 죄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도구를 개발합니다. 도박은 성경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원리에 따르면 그것은 죄입니다. 도박은 이기심을 자극하며 결과적으로 욕심을 낳습니다. 절도 같은 죄도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살인과 같은 마음의 동기에서 나옵니다. 드러난 행위는 서로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둘 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혹은 어느 한쪽이 가진 것을 뺏길 때까지 싸우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정도 차이이지 근본 원리의 차이는 없습니다. 선정적인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춤은 상대나 자신의 욕정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욕정 때문에 간음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든 그렇지 않든 어떤 춤이 만약 악한 생각을 일으키게 만든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죄는 태만의 죄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는 옳지 않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태만의 죄도 있습니다. 다음은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대심판의 장면을 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병문안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았다면 죄짓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서도 돕지 않는다면 죄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형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것을 예로 들어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여기서 고기 먹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와 같은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잃기보다는 고기 먹는 것을 영원히 단념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바울이 살던 시대처럼 우상에게 바친 후에 나오는 고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 원리를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그리스도인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쁜 것을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내 일일 뿐이야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로마서 10장 46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